풍랑을 거친 풍랑을 잠재운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아멘 거친 풍랑을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재난의 상황 속에 그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계획하시며 선한 계획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어렵고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걷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소중한 교회와 이 땅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 재난도 감사하고 이길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선교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사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진리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90일의 기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CGN TV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있는 그곳에서도 주의 영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온누리께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현장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몇 분, 또 국내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미리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주실 거고요.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중에 또 한국 교회 선교의 1세대 주자들로서 헌신하시고 지금은 동원사역이나 또 혹은 멘토링 해주시는 귀한 분들 선교사님 몇 분을 모시고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진행하진 않고 우리 선교사님 각자가 택하신 본문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오랫동안 정글 밀림에서 사역하시고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또 국제 리더십으로도 사역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방향을 설정할 때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개인에 따라서 큰 충격으로 와닿는 그런 성경의 그런 장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입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마 이 10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날을, 여러 꼭지를 가지고 대화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게 소망 또는 절망을 던져주는 집단이 교회일 수 있다. 교회가 정신 차리면 세상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교회가 정신줄을 놓으면 세상이 절망이다.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회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결 요건이 베드로가 선교적인 회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사실은 그냥 쓱 읽으면 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장인데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선교라는 주제를 우리가 떠올리자마자 항상 우리는 어떤 액션을 생각합니다. 아, 지금 언택트 시대가 돼서 단기 선교 못 가서 어떻게 하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심이란 개념, 메타노이아란 개념은 사실은 내면적 변화입니다. 물론 내면적 변화가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잘 보면 여기 10장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10장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베드로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원래 그 회심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는데 고넬료란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인간으로, 물론 짐승으로 보진 않았겠지만 선교란 말을 할 때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민족뿐 아니라 지금 요즘 이제 외국인들, 뭐 다문화 가정, 난민 이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교회가 이런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장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선교사들 모임에서 우리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주로 흥미롭게도 누구하고 싸우시냐면 무신론자하고는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타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우시냐면 종교인들하고 싸우세요. 저는 90일 동안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한 그 동의는 무엇일까? 종교꾼이 되어서 종교적인 열정으로 온 것이라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들과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좀 까칠한 장이 23장일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를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근데 거기 이런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으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무엇을 꾸짖냐면 선교하는 것을 꾸짖고 계세요.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든 다음에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저도 선교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뭐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선교하는데 박수 쳐주자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또는 그래도 전도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이것은 전도든 선교든 아웃리치든 깊은 내면적 회심을 통과하지 않고 하는 종교적 열심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0장은 저에게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가는 수평적인 접근이다, 수평적인 이동이다라는 이해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참 바꾸기가 힘드셨어요. 여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제일 바꾸기 힘든 집단이 종교인들입니다. 우리일 수 있어요. 이게 충격이죠. 베드로 정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그런 어스룩한 베드로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그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친구들은 지금 아침에 잠을 못 깨서 퍼 자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이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는 장이 10장이에요. 10장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길어요. 10장이 왜? 베드로가 안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늘어지시는 장이죠.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 존중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가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하나님을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마침내 베드로가 생각이 먼저 바뀐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즉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선교적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다가가고 억지로라도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는 도대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무엇이었냐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적 회심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교적 기회, 즉 여러분의 고넬료는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이거나 무시하니까 있는데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죠. 뭐 악플이 무플보다 더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무플이 악플보다 무관심만큼 사람을,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오늘 이 교회가 열심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 이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교적인 대상으로 주변에 두신 그 고넬료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몇몇 선교사들에게 위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10장의 흥미로운 또 하나의 지점이죠. 왜? 만일 선교사들의 역할이었다면 고넬료를 왜 베드로에게 보내셨겠냐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시지 않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존재인 거죠. 왜? 우리의 선교 이해가 선교사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 종교개혁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마치 복음사역은 목사들이 하는 거라는 착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직?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도직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에게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라,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이지만 베드로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예외는 아닌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의 고넬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던, 당연하게 우리가 선교합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투명인간이거나 더 심하게는 거부의 대상,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외국인들을 막아야 된다고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이 바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는 거죠.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설득이 된 거죠, 마침내. 그때 고넬료 입장에서는, 여러분 왕따를 당해보신 분들은, 나를 따돌리던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려고 할 때 그 느낌, 지금 그 감정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아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 누추한 이방인의 집에 친히 먼 길을 찾아오신 것에 대한 그 황송함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엎드릴 때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회심의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여전히 손톱의 때처럼 생각하면서. 그건 선교가 아니죠.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종교적 동량일까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아이고 그거 선교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이라는 그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선교계가 미시오 데이, 이 라틴말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존엄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존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라는 그 회심이에요. 그 회심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종교 활동도 선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혹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나요? 철딱선이 없는 태도죠,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허리를 펴고 길을 펴고 살았나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헤브라이즘. 근데 그걸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즉, 이 사건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가는 것이에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류를 만드셨어요. 이번에 그 뭐 BLM 사건이 작년에 큰 이슈가 됐었죠. Black Lives Matter.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종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인종을 만든, human race를 만든, human race.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에요. 잘난 코리안으로서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수평적으로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죠. 도대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예? 우리는 그 신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신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우리 옆에 누구 집 집에 뭐 철수, 누구 집 집에 뭐 옆집 아이로, 유대인의 아이로 30년을 노바디로 그렇게 성장하신 다음에 수평적으로 다가가시는, 2010년에 그 케이프타운의 그 모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선교적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그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문서를 만들게 됐죠. 여러분 다 많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실 만한 책인데, 그 100년 전에 왜 케이프타운에서 모였는지 아시죠? 원래 케이프타운에 100년 전에 모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즉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분기점이 케이프타운이었고, 거기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모임을 기획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에딘버러라는 곳에 모이고 말았는데, 다시 1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100년 전에 그 꿈을 다시 이루자 해서 케이프타운에서 모였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전에 그 에딘버러 모임에 서양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서양 사람들의 초청으로 그 당시에 선교지, 피선교지의 지도자인 비숍, 그러니까 감독이죠, 인도의 감독 아사라야라는 사람이, 그때 많은 그 탁월한 선교 신학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강연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른 그 사람의 호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지 말고 친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호소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교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갑질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기의 선교에 참여해가지고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동량을 해주는,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갑질해도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래서 수평으로 타고, 이런 수평적 관계까지 가지 않은 채 일어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아사라야라는 사람이 선교사 보내준 것도 좋은데 선교사 말고 친구를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그 서양 사람들, 그 잘난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인도 사람들을 하대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의 이름으로 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도대체 그게 선교냐고요. 왜?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상실한 것의 회복이죠. 회복.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죠. 그 지점에 이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침내 나도 사람이다.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 그 신이 그 당시에 다신론 사회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제우스하고 허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했죠. 그때 막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인간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엄에 관한 것이에요. 선교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이에요. 절부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대상을 함부로 하는, 거지 취급하는 그런 일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알아서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어느덧 돼서 이 이야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 평양 부흥을 촉발한 그 4년 전에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 부흥운동의 출발은 원산에서 19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의 남감리교가 파송한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그 잘난 분이죠. 북미지에서 왔고 메디컬 닥터고,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들 볼 때 상대가 됐겠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내려봤겠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지만 여기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자기가 그랬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자기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료들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내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여러분을 저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기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종교운동이 아닙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신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쉽게 정죄하는 대상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는가. 심지어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비종교인에게 다가가지 말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선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고넬료는 누구지? 그동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가 대신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 또는 내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차별과 갑질의 대상으로만 있었던 그 사람,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의 출발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선교적 존재로서 한번 자기를 성찰해보고 그 사람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 선교 목사님에게 부탁해야 할 몫인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실까. 내가 선교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란 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헌신할 분도 있겠지만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몫의 선교적 회심을 향한 그런 묵상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도 아직도 내 안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종교적인 의로움과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판단했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시고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용서의 마음, 용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처음 만났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아직 이 용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 아직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죄인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용서의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고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보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선교사님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임된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자신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복음,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내 신앙은, 나의 삶은 내 문제에 매여 있고 나 중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눈을 떠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고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문제에 모여서 매여서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영혼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누리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주님의 용서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김의 열방을 품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선교에 헌신한 놀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나오는 놀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각자를 향한 선교적인 부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회와 말씀 통독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경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한번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란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땅에 무너진 터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누리교회를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는 놀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90일의 기적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놀란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90일의 새벽 기도의 동안 말씀을 통독하는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주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주님의 은혜에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열방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내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이제는 이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선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